제가 사모에게도 하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캠전장에서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할 그 시추에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안 할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닌데요. 제 이름이 말이에요. 영화로울 영자에다가 호경호, 저울호, 저울호자입니다. 세금변에 높을고 이렇게 이런 글자를 써요. 영광과 풍요를 누리면서 살라고 예,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이신 우리 모친께서 제가 어릴 때 어떤 점장이가 내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부모에게 지독하게도 불효하는 자식이 될 거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권사가 점장이 말을 듣고요. 아, 그래서 제 이름을 영호에서부터 균호로 바꾸자 했어요. 균호. 균자는 고를 균자입니다. 고를 균자. 그럴 때면 제가 부모에게 효도하게 된다는 점장이의 말을 우리 모친께서 듣고 제 이름을 균호로 바꾸어서 그리고 법정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정까지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니까요. 왜 바꾸냐고. 이름 바꾸는 게 싫어서 거부를 했지요. 그리고 한 번도 내 입에서 지금 이제 처음 이야기하면 균호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점쟁이가 준 건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도 부모에게 진짜 지독하게 불효합니다. 지금도 편찮으셨는데 옆에 못 가요. 우리 어머니가 야 내가 너를 왜 공부시킨지 모르겠다. 그냥 중학교만 졸업해가지고 내 옆에 꽉 붙어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공부를 시키는 바람에 태평양 건너가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아 그렇잖아요. 불효 중에 상불효예요. 그러나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껏 충성하고 그의 음성을 따라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참 가슴이 짠하다 그러나요. 그것 때문에 우리 모친이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면 덜컥 그래요. 그렇지만은 갈 수가 없는 걸요. 이렇게 참 모질게도 불효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름 때문에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이름 그대로는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부인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었고 그 다음에 열국의 어미인 사례를 열국의 어미인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간사한 야곱을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바꾸어진 이름을 사용했지만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묻어두었던 그런 인물도 있습니다. 점장이가 바꿔준 거 아니고 하나님이 바꾸어줬는데도 안 바꾸는 이 고집불통. 누구예요? 솔로몬 임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름을 여디디아로 바꾸어 주십니다. 솔로몬은 그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디디아는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야띠드라는 글자에다가 이 뒤에 야흐라는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솔로몬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장명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이라는 고대 근동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성벽 무너졌고 성전 보물 다 약탈당하였고 성전과 집들은 깨지고 불타버렸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남은 자들 포로로 붙잡혀갔고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이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버림받은 도성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을 이처럼 회복시키는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로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상처로 인하여 부서져 버렸기에 결코 회복을 바랄 수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취하신 첫 번째 스텝이 우리에게 복된 새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새 이름을 정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4절 후반부에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구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하나님이 바꿔주신 새 이름은 뭐예요? 헵시바, 비울라라는 이름입니다. 좀 생소하게 들리지요? 그 이전에 예루살렘의 이름은 버림받은 자라 불렸고 또 항무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아쭈바라 부릅니다. 아쭈바. 이 아잡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버리다. 항무지는 히브리어로 쉐만마라 부릅니다. 예루살렘이 버림을 당하였다고 할 때 쓰인 이 두 개의 히브리어 말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실 때 사용한 바로 그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탄식의 말을 할 때 사용한 동일한 단어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았을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음으로써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고 황무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길래 황폐하다고 말합니까? 쉐만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이드 왕의 딸 다말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쓸 때 사용했습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이라는 이 친구가 그의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 압살롬의 누이 동생입니다. 다말을 연모하다가 레이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잘 데리고 살면 문제없어요. 사람 볼 때. 근데 다말을 그만 헌신짝처럼 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다말이 오라비인 압살롬 집에 그 이후로 기거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하에는 그런 다말의 정황을 처량하게 오라버니 집에 기거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처량하게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인 쉐만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의 원수의 손에 얼마나 적막하고 황폐하고 처량한지를 이 두 단어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신에게 버림을 당하였다는 아주바라는 단어와 황폐함을 의미하는 쉐마마라는 단어가 예루살렘의 현 상황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니 오늘 본문 4절을 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예전에는 싫어 그러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회복시키면서 뭘 주셨어요?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새 이름. 헵시바라는 새 이름, 비울라라는 새 이름. 헵시바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기쁨이 그 여자에게 있다가 됩니다. 그 여자는 물론 여성형을 쓰고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남성령, 여성령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뭐예요? 도시이기 때문에 여성령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그 여자, 즉 예루살렘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뿌울라라는 의미는 뜻은 뭘까요? 뿌울라를 뿔났다, 화났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뿌울라는 건 화난 게 아닙니다. 뿌울라라는 단어는 결혼하라는 동사의 수동 분사형입니다. 빨이라는 글자, 요거의 수동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쳤던 예루살렘을 이제 다시 거두어서 아내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소방맞은 예루살렘에게 다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신분 회복을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름 바꿔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과 혼인을 하면서 정결한 처녀로 인정하면서 처녀 장가를 들겠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이. 다른 남자를 따라감으로 정절을 깨뜨린 허물 있는 소방맞은 여인으로서가 아니라 결혼하지 않는 순결한 처녀로 예루살렘을 여기면서 구약의 백성들을 그렇게 여기겠다는 말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은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죄로 인하여 얼룩진 예루살렘, 버림받아 마땅한 예루살렘에는 이제는 이전처럼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결점과 허물이 없는 처녀와 같이 인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참 예루살렘은 우리 하나님부터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남편에게 대해서 해놓은 짓이 있거든요. 어떤 짓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옆에 누구를? 바알을 따라가잖아요. 바알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가진 예루살렘을 피울라라 부르면서 예루살렘의 모든 죄를 덮어버립니다. 죄로 얼룩진 그런 여자가 다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순결한 처녀로 여기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심으로 신분과 지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본문 3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손에 놓인 왕관, 즉 면류관 같은 존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사를 받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들에게 적용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서 성취되었습니까? 신약시대 교회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영적인 신부입니다. 비록 세상죄로 많이 얼룩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거 안 보세요. 순결한 영적인 신부라고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자신의 사역은 중매장이 사역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고 교회 공동체는 그의 영적인 신부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지은 죄로 본다면 머리털보다 더 많고 색깔로 본다면 피보다 더 붉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우리 공로로 되어진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수 없는 무엇보다도 용서받을 수 없는 씻지 못할 죄, 그거는 우리 신랑 예수에게 지은 죄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다른 놈을 따라서 연애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 요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요거 다른 죄 얼마든지 주께 나아가 간구하면 다 사해 주세요. 물론 우상숭배 예 그것도 사해 주세요. 그러나 그게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거 주님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우리는 남겼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는 참 몹쓸 짓을 했지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따라와서 우리들을 따라와서 우리를 잡아서 그의 신부로 삼아 결혼해 주면서 뭐예요? 너는 이제 더럽혀진 여자가 아니다. 순결한 여자라고 순결한 영적인 처녀로 인정해 주시면서 결혼을 해 주셨다는 거 이거 정말 잊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건 우리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도 칭찬하시면서 책망도 하시고 겉면의 말씀도 주십니다. 특별하게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흰 돌을 주시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여 주신다. 그것을 받은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옛 이름은 모두 주님 주시는 새 이름으로 바뀌어져야 마땅합니다. 그 새 이름은 결국은 우리가 바뀌어 가야 할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망가진 우리들을 회복시키는 두 번째 스텝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지만은 그에 합당하게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능력을 못 얻는다면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전보다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아 회복이 되었구나 그것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선언입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사람이 돼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의와 공의 이게 뭘까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두 똑같은 글자인데 글자는 이 치다카 또는 체다카 치다카를 1절에서는 의로 번역을 했고 2절에서는 다른 말 공의로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글자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체다카 즉 의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 참된 정의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살이를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까? 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바르게 정립해야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영광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입니다. 의, 정의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개별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그것은 그의 일상적인 삶에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고 관대함을 추구하는 삶이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움이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영적인 관계에서 출발하지만은 이것은 사회 가운데 열매로 나타납니다. 곧 의로움은 사회의 정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영적인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관계로 끝나면 그저 골방에 들어가 앉아서 명상하고 묵상하면 끝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사회적인 불의를 축출하고 사회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의로운 삶입니다. 사회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의로움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 사회적인 약자를 내가 가진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물질이든 정신적이거든 값없이 베푸는 것이 정의로운 삶입니다. 궁지에 몰려있는 이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불입니다. 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연약한 이웃들에게 넉넉하게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입니다. 마땅히 각 사람에게 분배되지 않은 몫이 있는데 힘이 있다고 이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착취입니다. 착취. 이런 착취는 사회적 강자들이 권력과 힘을 사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빼앗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착취와 억압으로 사회가 불의에 가득하게 되면 구약시대는 누가 일어납니까? 예언자들이 일어납니다.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주전 8세기 예언자 아모스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면서 만연한 사회적 불의를 질타했습니다. 오늘 불의가 가득 차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성품을 사회 속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어두운 이 세상이 밝아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두운 사회를 밝히는 우리들의 영광을 보고 그 빛을 보고 우리들에게 모여들 것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무너진 우리들을 이미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두 번째, 두 단계의 과정을 밟으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이름을 벗겨내고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세례받을 때 세례명이라는 걸 줍니다. 새 이름. 우리 개신교회는 안 주지만 말이에요.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줍니다. 세례명으로. 우리의 옛 이름은 버림을 받았다는 아주바였고 황폐하고 철학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쉐마마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쁨을 뜻하는 헵시바로 바꾸어 주셨고 결혼을 뜻하는 뾰울라, 뾰울라로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른 여인을 애인을 따라감으로 우리는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주님 우리들을 따라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셨고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셔서 순결한 처녀로 받으시면서 우리를 그의 영적인 신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앞에 당당히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우리 하나님이 불의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쉼없이 도우시겠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위와 신분에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서 뭐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그 결과로 사회 정의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은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이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사회 정의를 구현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내면적인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교제가, 이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궁핍과 곤란 가운데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삶을 통하여 뒷받침되지 못하는 새 이름이라면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새 이름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주님이 주전 8세기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액티베이트 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소리는 내지 말고 침묵으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